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듣는데 참 이렇게 마음속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곡을 아마 작곡했던 그 분의 미국 분인데, 미국 분에 대한 간증이 옛날에 유튜브에 있었어서 그 옛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던 걸로 우리가 저 기억을 하는데, 그걸 봤었었는데, 그분이 그 원래 동성연애자였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으면서도 어떤 삶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라 말하는 그런 죄에 빠져져 있다가 어떻게 구출받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간증을, 사실 그런 간증하기 참 어렵잖아요. 예,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가. 근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어려운가에 대한 것들,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참또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은 정말 더 많이 베풀면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서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또한 주님을 목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또한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지혜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도움이 있으신지 주님을 알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 지난 주 동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제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꿈이 뭐 거대하거나 특별한 환상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꿈이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분들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반기시며, 그래, 맞아, 막 이러고,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 어떤 생활에 대한 거, 어떤 교리에 대한 거, 어떤 적용되는 부분들, 또 소망적이고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발 디디는 어떤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발 디디는 상자가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방구차 형제님께서 다른 상자를 갖다가 딱 지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딱발 디뎠는데 아마 키가 작아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몇 개가 부서져가지고 괴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분들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져 나가기는 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이렇게 저로서는 불편하고 굉장히 좀 고뇌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깨기 전에 어떤 저가 아닌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가 울룰루와 같다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울룰루.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민영 자매가 애들한테 울룰룰루요. 울룰루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떠지니까 궁금하잖아요. 울룰루가 뭔가. 바로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울룰루를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울룰루가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제일 큰 호주에 있는 반석입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큰 반석이래요. 얼마나 큰지 높이가 388m, 둘레가 9.4km, 깊이도 뭐몇 km가 된대요. 단일 반석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반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하다가 고민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생각하게끔 하시려고 또한 저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날 생각이 든게 저녁 때 이제 민영 자매랑 이제 돌아왔을 때쯤에 생각이 된게 나는 도대체 내 발을 어디에다가 디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뭐 소망적이거나 뭐 희망적이거나 뭐 저를 향해서 뭐 휘파람을 불 만큼 그런 설교가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꿈속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을 같이 하나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의 발 밑에 어떠한 반석이 있는가? 내가 혹시 내 발을 모래사장 안에 이렇게 발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 흔들면 빠져드는 그런 모래밭에 내 발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주님이 뭐 작은 조약돌만한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거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대한 그런 울루루와 같은 반석으로서 내가 여기고 그분의 어떤 견고한 그 입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1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영적 선물을 전해 주어서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한다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인해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한다 말했습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떠한 반석으로서 드러나 보이시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주님께서는요, 뭐, 두세 가지 돌, 하나 돌을 드렸는데, 좀 약간, 가치가 없어서 다른 돌을 두시고 또 우리에게 좀 필요가 없어서 또 다른 돌을 두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돌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반석은 하나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석이신지를 한번 눈으로 목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은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대신 그분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식이나 학식에 따른 어떤 해결 방법들이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시하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출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반석이 되시는가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적 반석, 그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적인 물, 이 샘물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먹고 살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반석, 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돌은,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이 구원자, 해결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보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반석이 어떠한 돌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셨는가, 그것은 기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또한 잘 아실 테고, 또한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우리 건축하시는 형제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더잘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닥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에다가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이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모래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강릉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강릉 그 강원도 쪽에 보면은 해안선이 있는데, 거기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가 많은데, 옛날에 워낙 그 건축에 필요한 모래를 바다에서 이렇게 제설 작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그 채취를 해 가는 거예요. 채취를 하도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그 강릉이나 속초 이쪽에 있는 해안도로 쪽이 모래가 하도 이렇게 밖에 쪽에서 가졌다고 했지만은 모래는 점점 쓸려나가잖아요. 쓸려나가서 해안도로 그 부분이 있는 데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도로가 무너지고 해안선이 점점 이렇게 모래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물이 점점 가까이 이제 도로 면으로 또한 건물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집을 울룰루 같은 바위 위에 세운다면 천년만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반석이 언제 부서지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난해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와 공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 위에 지은 집은 항상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초는 안전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다음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단련한 돌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련하다. 사실 돌 중에서 특별한 것들에 대한 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해서 단련하는 경우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이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이거 다이아몬드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아야죠. 그죠? 내가 기술이 있다면 이거를 단련해서 연마를 한다면 그 값이 몇 배, 혹은 몇십 배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그 커팅하는 그 방식이나 혹은 그 커팅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더 뛰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쇠나 금속 같은 것들은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령과 같은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자꾸 때려서 정제하고 단련되고 필요한 모양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단련한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시험과 연단, 혹은 불꽃 안에서 인내하며 망치질을 통해서 나오는 정련된 금과 같이 그처럼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되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설명하실 때 단련한다는 것의 어떤 설명을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이 어려움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단련되어지는 어떤 정제되어짐과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단련되는 모든 과정들 끝에 정련된 금과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으셨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단련된 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말씀하시기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배롭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배롭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먼저 보석이라든지 금붙이라든지 아름다웠고 시각적인 것들 또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들은 사람이 시각적인 걸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또한 또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 비교가 되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어떤 것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가지의 어떤 물질 혹은 사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면, 어떤 모양이 다 똑같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여기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아름다움의 총합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5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1, 2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불을 끄고서 뭐가 아름다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가득 차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각자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게 됐던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햇볕이 비치니까 뭐 광합성도 되고 나무들이 살고 우리가 또 살게 되고 얼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죠. 즉 태양이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지구가 견딜 수 있고 살게 된 것처럼, 이 시온의 완성이신 시온의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아름다움의 이 총합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완성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또한 어떤 때는 수치로 견주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새로 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냥 아 그래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스위스 장인이 나사 하나하나 갈아서 현미경을 눈에 대고 만든 어마어마한 값에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제가 차게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에? 하고서 아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비싼 시계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값으로서 우리는 그 또한 어떤 아름다움을 한번, 그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큰 값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이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피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피를 가진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또한 분명히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단지 하나님으로서만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 안 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옛날에 어떠한 목사님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빚더미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선가가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선가가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서 그 대가를 치러줬어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은 그 값은 탕감 받았겠지만 문제는 그 집안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가 된 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안의 일을 아버지가 부유해서 아버지께서 부유해서 야 내가 누군데 그걸 못 처리해 주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거 아버지가 야 여기 쓰니까 이거 갖다 써 아버지가 이걸 딱 던져준다면은 이것을 받고서 그 아들이 그 값을 다 치를 수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 그 집안은 전혀 명예의 실추가 안 되고 명예의 기사나 안 나고 여전히 저 집은 명예로운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안 입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치러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안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를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매우 적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먼 분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죽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분을 매우 가까이 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이 대가를 치러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죽어주셨던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분께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 안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온 가치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비치셨던 모든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한 것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그 모든 가치를 피로써 흘려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는 것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주셨다는 어떤 일체적인 측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차적인 측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입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명히 삼아주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라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한 너희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가치를 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 예수님의 어떤 연장선에서 또한 그 가치를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통치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할 날이 우리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 비록 우리가 미천하고 세상에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자인데 자꾸 거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동화가 있죠. 외국에서요. 왕자와 거지 하면서 왕자가 거지의 생활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랑 얼굴이 똑같은 거지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어떤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모퉁이돌이라 말씀하시며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은 그런즉 성경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모서리의 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머릿돌, 머리돌, 으뜸이 되는 돌, 주된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사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6절은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7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그 건축자의 그 돌로서 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셨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저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는 사실 이게 저는 전도할 때 보통 이 부분을 좀 자주 인용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구원받을 길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처럼 난해한 것들이라면 성경에 말하는 것이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 중에 몇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겠죠. 혹은 반대로 매우 좀 어리석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에 따른 어떤 부분들로 구원받게 된다면요. 또한 반대로 돈으로서 구원받게 된다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1등만 혹은 1등부터 10등까지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갑부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구원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혹은 가장 많이 자선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기회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섬길 기회가 정말 없는 사람들, 예, 참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남에게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단지 너희가 안 되니까 단지 믿어라. 너희를 위해 내가 다 해주겠다.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내가 계획을 짰어. 그 계획에 따라서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너희는 단지 돌이켜 나와 믿으렴. 그러면 은혜로 내가 주겠다. 이것을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단지 믿으라고요? 단지 믿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의 어떤 행위가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커티스 허드슨이라는 목사님은 99%의 은혜에 1%의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은 99.999%의 0.0001%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여기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따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치르시고 단지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은 이것은 이보다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조금 더 필요 없고 주님이 정말 다행해 주셔서 나를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안전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과 약간의 행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견고한 기초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견고한 기초. 변치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생활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예,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 예, 우리가 그분 위에 우리의 발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가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그 기초가 얼만큼 위대한가 우리가 말씀들로서 생각해 보고 있었었는데,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혹은 좀 작은 분이 아니신가라고 여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이온 땅을 자신의 말씀으로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셔서 그 사랑을 제시하셨던 그 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기초가 작은 기초가 아니라 견고한 울룰루와 같은 그와 같은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졸업생이 그 채플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생이 와서 설교를 하면은 꼭그 교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오셨대요. 좀 바쁜 중에도. 그래서 와서 졸업생이 어떻게 설교하나 한쪽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한 졸업생이 와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날도 그 교수님이 말씀을 다 듣고서 말씀이 끝나자 그 졸업생에게 평소랑 다르게 다가가서 그 졸업생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이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또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걸세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항상 이곳에 와서 설교자들, 즉 졸업생들이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는가 듣고 싶었다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선포하는가 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분명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네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자네 설교를 다시는 안 들을 것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실 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좀 너무 왜소해 보이시거나 작은 조약돌만하게 여겨져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항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뒤에 계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면은 뒤에 계셔서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처럼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그처럼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까? 우리 뒤에 계십니까? 혹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까? 주님 뒤에 있습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제가 갑니다.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혹은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앞장서서 나가시는 어떤 절대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는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아, 나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고 있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사실 우리의 머릿속이나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믿을 만한 반석에서 우리가 샘물을 먹었고, 예, 또한 우리가 이 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견고한 반석으로서, 주 건축자의 기초로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반석으로 나아가 샘물을 맛보아야 되고, 또한 이 샘물에서 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반석으로 달려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변치 않는 반석, 이 든든하신 반석, 위에 있는 우리를 향한 어떤 주님의 마음이라 저는 여겨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그 반석으로 나아간다면은 내발 밑에 있는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 큰 반석이신지,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작게 여기고 있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같이 찬송한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89장입니다. 주 나의 반석 숨을 곳큰 폭풍일 때 피난처. 689장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주 나의 반석 숨을 곳큰 폭풍일 때 피난처, 큰 시험 몰아 닥칠 때, 큰 폭풍일 때 피난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날 지키네, 날 지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낮이나 깊은 밤이나 그 폭풍일 때 피난처, 두려움과 근심 임할 때그 폭풍일 때 피난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날 지키네, 날 지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오 내게 안식 주신 주, 곧 폭풍일 때 피난처. 늘 주님 내게 계시니 그 폭풍일 때 피난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나 시키네, 나 시키네. 오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 나의 반석 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주님,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반석 되어주셨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밑이 모래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크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단련받으셨던 그 반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발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곤란과 큰 폭풍이 임할 때 우리의 발밑에 든든한 반석이 있음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